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으로 두바이 한인교회 신철범 목사님이 르호봇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센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들은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같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6년의 사역을 마치고 두바이에 간 지 8년 됐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 제가 두바이에서 8년 동안 했던 사역을 현장에서 했던 사역을 좀 말씀드리고 목회와 선교 보고 형식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8년 전에 제가 주님에게 6년의 사역을 마치고 광림 수도원에 가서 그 근처에서 제가 집을 구해서 안식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사를 다 정리하고 이제 그곳에 정착을 하려고 했더니 이재철 목사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좀 쉬었지? 신목사 내가 보냈는데 갈라오? 예, 이제 쉬려고 딱 준비했더니 예. 그래서 그 길로 두바인지 세바인지를 가게 됐습니다. 속으로는 보내시려면 정한주 목사님처럼 스위스로 보내든지 김하수 목사님처럼 뉴질랜드로 보내시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열사의 나라 중동으로 갔습니다. 근데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꼭 맞는 곳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8년 전에 저를 보내시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해라. 포기하면 성도님들이 신목사 그늘로 올 것이다. 그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목회하려고 8년간을 몸짓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를 조금 한다고 해서 본의 아니게 저희 교회가 해외에서는 조금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 아프리카 그 아비장교회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학비를 다 댈 테니까 선교학 박사학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비를 전액 부담할 테니까 박사학위를 했으면 좋겠다. 그때 작년 말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두바이 집에 오셨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 때문에 어떤 분이 후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박사학위를 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질문했더니 목사님 첫 마디가 신목사 한경직 박사 어울려? 한경직 목사 얼마나 좋아? 신철범 박사 신목사가 생각해도 웃기지. 신철범 목사 얼마나 좋아. 예, 그 순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색을 하시면서 제게 당부했습니다. 신목사, 오직 한 길, 목사의 길,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야. 실은 그때 제게 박사보다 그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때입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운 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해외에서 조금씩 알아주기 시작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교만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목사님께서 오직 한 길, 목회의 길, 목사의 길,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다.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목회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1월 우리 두바이 하나님께 30주년 때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오시고 쿠웨이트도 오시고 인근 나라에서 그 집회에 참석하러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것도 비정상인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집회에 오셨어요. 두바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참 많은 은혜를 끼쳐주고 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바이는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열사의 나라입니다. 매우 덥습니다. 제 큰딸이 두바이 처음 도착했을 때 저보고 했던 말이 아빠 이 두바이는 해가 다섯 개인가 봐. 두바이는 무척 덥습니다. 하늘에는 그 이글거리는 태양이 있습니다. 보통 한 여름에는 50도 가는데 체감 온도는 한 7, 80도가 됩니다. 사람은 그 이글거리는 태양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글거리는 태양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독수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수리를 영어로 이글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이슬람 국가에는 대부분 열사의 나라지만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국가의 국기에는 초승달과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슬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파키스탄은 초승달 한 개, 별 하나, 시리아는 별 두 개, 이라크는 별 세 개, 코모로스는 초승달과 별 네 개, 투르크메니스탄은 별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는 절대로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 국기에는 별이 51개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가 미국에 대들었다가 그 남아있던 별 3개 1998년부터 국기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딱 한 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기에 왕별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왕별을 가리켜서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 이름을 영원토록 존귀케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다윗의 이름은 그 국기에 그려져서 영원토록 이름이 존귀케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지금까지 그토록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다윗의 일생을 쭉 찾아보니까 물론 잘한 것도 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원토록 존귀케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일개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던 그를 불러서 존귀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기억되도록 했습니다.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두바이에서 목회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것은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실 때만 우리는 존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만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얼굴을 똑바로 보시고 잘 옆 사람을 보시고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예. 예,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저는 매년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한 6년 전에 아프간을 갔다가 파키스탄을 갔습니다. 그리고 시골길을 가다가 떨어져서 척추가 깨졌습니다. 척추가 깨지고 그곳이 첩첩산중이었기 때문에 18시간을 피포장을 봉고차를 타고 와서 두바이로 와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척추에다가 큰 쇠 두 개를 대고 볼트를 8개를 다 박았습니다. 척추 5개. 그래서 척추를 이제 굽히지도 못하고 또 돌리지도 못하고 잠잘 때 깊은 수면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과 또 불평이 입에서 터져나옵니까? 저는 등을 찢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똑바로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옆으로만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몇 개월 동안 옆으로만 누워 있으니까 이 날개가 너무너무 아파서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똑바로 눕는 것이 저는 그렇게 감사한 건지 몰랐습니다. 만약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 하시기 바랍니다. 8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깨어났을 때 닥터가 저에게 첫마디로 당신은 정말 럭키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골에서 비포장도를 18시간을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척추뼈가 다 깨졌는데 또 걸어서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 주에 두바이 와서 그 정도 심한 줄 몰랐기 때문에 통증은 너무 심했지만 계속 그 진통제를 맞고 설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저는 그 척추뼈 안으로 신경이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모든 신경이 척추뼈 속으로 갑니다. 그런데 18시간을 왔는데 그중에 신경이 한 개도 건드리지 않고 무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중에 한 개만 건드렸으면 저는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척추를 다치고 나서 침대에 몇 개월을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없으면 두바이 교회가 좀 안 될 줄 알았어요. 제 나름대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교회는 더 잘 되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의 체면도 있지. 좀 이게 안 되고 뭐 안 돌아가야 되는데 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부흥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저때 그는 깨달았어요. 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몇 개월 동안 침대에 눕혀놓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척추에 큰 나사몬 8개를 꽉 박아 놓으시고 정말 뼈저리게 가르쳐 주셨어요. 척추를 다친 후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호가 되시고 우리는 동사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호가 되시고 내가 동사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수술을 마친 후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아프리카 5개국을 갔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3개국은 자동차로 국경을 통과하면서 갔습니다. 그 3개국을 같이 갔던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신 목사님은 미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미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척추 수술 후에 여러 가지 고통스럽습니다. 육체도 힘들고 선교지를 가는 것도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불편하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인도에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 스탠리 존스는 인도의 칸디조차 존경했습니다. 그를 옆에서 지켜보았던 넬 마리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결코 자신이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내 스스로 결코 마침표를 찍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거나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않는 한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사는 주어를 따라가야 됩니다. 한국말이라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파키스탄 국경 첩첩산 중에서 그 정재화 선교사님은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중국 서안에서 사역을 하실 때 사모님이 임신을 했습니다. 병원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수술할 때 큰 이런 대침을 등에다 꽂고 수술을 한답니다. 그것을 꽂으면 한 시간 동안 마취가 되는데 한 시간 동안에 수술을 끝내야 돼요. 그런데 수술이 끝나기 전에 마취가 깨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끄집어내고 생사를 꼬맸습니다. 그러한 곳이 중국 서안입니다. 사역하다가 추방이 됐습니다. 그러한 중국 서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위해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중국 서안과 가장 가까운 파키스탄 국경 그 첩첩산 중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제게 했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첩첩산 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편 되는 정재화 선교사님은 새벽 5시만 되면 정확하게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제가 선교지를 수없이 다니고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혼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정확하게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중국 서안에 계실 때 하루는 꿈을 꾸는데 사람들이 막 가더래요. 따라갔답니다. 그들이 다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국 서한 사람들이 계속 떨어져 죽고 있더래. 그때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답니다. 재화야! 이래도 잘래. 이래도 잠을 잘래. 눈을 떠보니까 새벽 5시더래. 그날 이후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서 그 중국 서한 사람들을 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북부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사역하시는 권경숙 선교사님께서 제가 어떻게 그 불모지대가 사역하게 됐는지를 물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밑에 보니까 도저히 사람이 살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답니다. 하나님, 만약 이곳에 사람이 산다면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내려보니까 사람이 걸어다니더래요. 그래서 선교를 시작했답니다. 배 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근데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그 불모지대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슬람 땅에서 홀로 여인이 아이를 키우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경찰이 불러가지고 구두발로 찰면서 네 나라로 가라. 네 나라로 가라. 그때 이 선교사님이 경찰에 그 팔을 붙들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왜? 내 남편의 피가 이 땅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5년, 10년, 15년 홀로 아이를 데리고 사역하고 있어요. 그 한 여인을 통해서 모리타니아에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끝에 가면 코티부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수도에 아비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13년 전에 백성철 목사님께서 가셔서 그 40~5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연단시키고 신학교를 세워서 현지인들을 양육하고 그 현지인들을 다시 현지로 보내서 도시교회 수백 명이 모이는 도시교회 20개를 세우고 또 저 깊은 종족으로 들어가서 80개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100개를 세웠어요. 13년 만에.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아비장 국립대학 총장님이 직접 대학교의 대학교 안 부지를 수천 평을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대학교 총장님이 100주년 기념교회 서울대학 안에 수천 평을 주면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프리카 이 때문에 땅을 주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서울보다 더 어렵습니다.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 목사님께서 그 아비장 국립대 안에 선교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이곳에서 아이들을 영어와 컴퓨터를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 좀 보내주세요.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 아프리카는 불어권이 많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불어 전공하신 분 있으세요? 컴퓨터나 영어 전공하신 분? 아비장으로 보내세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이러한 불모지대에서 이들은 왜,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소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라틴어 신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하나님을. 라틴어로 끌에도, 끌에는 심장이라는 뜻이고 도는 드린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드리십니까?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할 뿐 결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심장을 십자가에 꺼내놓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읽어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 확증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demonstrat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demonstration, 십자가에서 죽음의 데모를 하셨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심장을 꺼내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분의 심장을 도려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복음은 예수의 심장입니다. 선교는 예수의 심장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사역을 마친 후에 성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되도록 그분의 몸을 남겨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100주년 교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고 그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유럽을 거쳐 미국을 거쳐 아시아로 왔습니다. 한국에도 복음이 왔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저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 도처로 흩어져서 선교를 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할 차례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두바이 한인교회는 두바이나 아라비아 반도나 선교하지 왜 이슬람 국가 57개국 선교한다고 그럽니까? 두바이에도 다 복음화되지 않았는데 왜 딴 나라 가서 합니까? 만약 유럽이 다 복음화되지 않았다고, 미국이 다 복음화되지 않았다고,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다면 한국에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열방에 복음을 빚진 자들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주먹을 콱 치고 태어납니다. 마치 세상을 다 줄 듯이. 세상을 노인이 떠날 때 손을 다 펴고 갑니다.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사람이 태어나서 주먹을 콱 쥐었다가 펴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먹을 쥐었다가 펴는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붙잡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빗대어 안개와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안개는 해가 뜨면 사라지고 그림자는 해가 지면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붙잡혀 있습니까? 물을 잡아보십시오. 바람을 잡아보십시오.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손에 하나님을 붙잡을 때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생각나지 않았다면 목적이 없는 거예요. 5초가 지났습니다. 내 인생에 확실한 비전과 꿈이 없다면,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다면 삶의 의미조차 상실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4년 전쯤 두바이 한인교회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예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본당에 1부, 2부, 3부를 드렸는데 2부 같은 경우에는 본당이 320명이 들어갑니다. 꽉 채우면. 그런데 서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에 주차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가 전쟁입니다. 여름에 50도, 체감온도 7, 80도인데 어린 아이를 안고 5분만 걸어가도 온몸이 땀범벅입니다. 주일날 새가족들이 나왔다가 2, 3주만 나오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전화해보면 한 30분 돌다가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시급했고 예배 공간과 교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교회 위치가 너무너무 시급했습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탈출구를 찾았지만 아무리 궁구해도 돌파구가 없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는 예배 공간이 아예 허락되지 않지만 두바이는 그나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컴파운드가 있습니다. 그 컴파운드 안에 교회 건물이 있고 그 한 컴파운드 안에 전 세계에서 모인 각국의 교회 125개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두바이에서 그 예배 컴파운드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웨이팅 리스트만 50개 교회가 넘습니다. 교회 공간을 구하는 것은 이 하늘에서 별을 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서울 와서 세문안교회 집회를 갔었는데 그때 그 세문안교회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하늘에 별을 따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시기에 제가 미국 시애틀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너무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다가 만난 말씀이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살 때 우물을 팠는데 두 번씩이나 우물이 나왔습니다. 중동은요, 우물을 파면 소금물이 나옵니다. 다 모래 땅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섬에 들어와서 소금물이 나와요. 우물, 샘물이 나온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근데 두 번을 팠는데 연달아 물이 나온 거예요. 또 그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왔어요. 그러자 그럴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손을 뗐습니다. 그 세 번째 우물을 이름하여 르호봇이라 합니다. 이 로봇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번성하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말씀을 강력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두바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교인들은 두세 주 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로봇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갑자기 제가 있는 그 아파트 창문, 제 서재 창문에서 보면 바로 보이는 그 앞에 빌딩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 빌딩에는 지하에 주일날 노는 400대 공간의 주차 공간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우리의 집사님을 통해서 그 매니저를 만나게 했습니다. 매니저를 만나서 이제 주차 공간을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대 가격도 다 정하고 금요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광고도 했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빌딩, 교회 빌딩 주차장에 주차를 하니까 이제 다 연락해서 주차하고 그 다음에 예배 오십시오. 그런데 내일 주일인데 주일 전날 그 집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이제 돈을 들고 계약하러 갔는데 매니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너가 노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오너가 우리가 교회인 줄 알고 노를 한 것 같아요. 매니저가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일 첫날 저녁 오후에 저한테 지나가 온 거예요. 저녁 무렵죠.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제가 무너졌죠. 그래서 다시 늘 묵상하는 그 공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몇 시간을 돌면서 물었어요. 제가 혹시 새벽 기도 때 메시지를 잘못 들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두바이 하나님께 담임 목사의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걸 또 얘기합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리고 계속 묵상했어요. 만약 그 메시지가 분명하다면, 그래, 저 빌딩을 여리고성처럼 돌자. 그리고 혼자 돌았어요, 밤에. 7바퀴.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이제 교인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돈다, 따라 돌아라. 아무도 안 옵니다. 부교역자도 안 와요. 아내도 안 옵니다. 목회는 외롭습니다. 혼자 돌았어요, 혼자. 일주일, 이주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어요. 한 2주일을 도는데 갑자기 2년 전에 만났던 미국 목사님 생각이 또 딱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서. 연락을 해서 약 장소를 정했습니다. 만날 장소를. 만나서 상황을 쭉 설명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두셔서 왔다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어떤 학교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를 왜 가냐? 그때 웃으면서 무조건 가보래요. 그래서 학교를 갔습니다. 저희 본당이 있는 교회가 한국으로 얘기하면 강북에 그 명동성당 뭐 그 정도 위치가 됩니다. 근데 지금 가라고 한 학교는 바로 강남 현대백화점 그 바로 옆에 소망교회 위치예요. 그 학교가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장애자 학교, 핸디캡 학교예요.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알아봤더니 이 학교가 금요일날 교회에게 렌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갔더니 1시에서 4시까지 비어있고 그 미국 목사님 교회가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시에서부터 4시까지 바로 계약을 했어요. 이때는 아멘 좀 하세요. 아무리 남은 교회 얘기지만. 그래서 계약을 하고 정말 그 위치는 제일 요지. 주차가 문제였는데 학교니까 뭐 주차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정신요구처럼. 그리고 바로 현대백화점 옆이니까 예배 후에 온 가족이 꼭 가거든요. 쇼핑몰을. 바로 현대백화점을 가죠. 모든 게 완벽해요. 이게 로봇이구나. 로봇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1년 동안 그렇게 애태우더니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일부 드리고 오후 2시에 그 1,000명이 들어가는 강당입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 3부는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청년부 예배로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1,000명 공간에다가 그 이슬람 땅에 처음 건물을 세워서 처음 예배를 드리니까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공격이 많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졸아요.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던 성도님들이 다 졸아요. 그리고 그 한 시간 설교하고 나면 온 몸이 소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록을 해도 늘어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들어가는 공간에 한 300명 모여 있으니까 이분들도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 공간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못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1년을 지났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로봇 맞습니까?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거는 계속할 수가 없겠습니다. 임대료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거를 처분할까 버릴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버리면 두 번 다시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두바이에서 예배 공간을 주일날 구한다고 하는 것은 별을 다는 거예요. 하늘에 놓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었어요. 정말 힘들어 있을 때 앞에 있던 그 미국 교회가 다른 데로 나가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교회가 나가면 우리가 그 시간으로 가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협상을 했습니다. 혹시 그럴 기미가 있을까 봐 1년 전에 우리가 이미 예약을 해뒀습니다. 만약 미국 교회가 나가면 우리에게 우선권을 달라. 그리고 제가 중앙아시아 5개국에 선교지 방문하러 갔습니다. 근데 가 있는데 그 집사님께서 전화가 오기를 지금 미국 교회가 나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계약 어떻게 할까요? 이거 계약 빨리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본당이 어른이 앞 시간으로 오면 따라서 이 교회 학교도 오전 예배 시간이 공간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전 예배 시간은 다른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만 오전으로 옮겨도 다른 예배 공간의 강의실에 그 아이들이 교육을 할 수 없으면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길 수도 없고 안 옮길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에요. 그리고 오전 시간에 누군가 다른 교회가 들어오면 그건 두 번 다시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결정해 주세요. 빨리 해 주세요. 지금 나갔습니다.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그랬어요. 집사님 기다리세요. 하나님 메시지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기다리세요.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갔습니다. 다른 교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두바이로 와서 그 집사님께 계속 그러면 매니저한테 연락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1년 전에 예약을 해뒀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는 보십시오.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한 달을 연락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서 집사님하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같이 가서 매니저를 만나려고 했더니 만나 주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밤에 싱가포르 출장 가기 때문에 3주 후에 오십시오. 3주 후에 오면 이미 교회는 세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애틀에서 뉴욕 갈 때 4시간 묵상했죠. 새벽기도 마치고 마켓을 때 공터 4시간 돌았죠. 이 매니저 만나는데 4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만나줬어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 매니저가 밑에 직원을 불러요. 스텝을.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저희 소년부가 오후 2시에 쓰던 그 공간에 오전에는 다른 교회가 드렸는데 그 다른 미국 교회가 이 나간 교회의 브랜치라고 그러고 각 교회에다가 그거를 공간을 구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그 교회는 브랜치가 아니었습니다. 브랜치면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데 브랜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부 앞에 오전에 드리던 이 다른 미국 교회가 본당 1,000명 들어가는 그 강당과 그 다음에 교육관을 함께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구했던 겁니다. 우리는 1시부터 4시를 썼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약을 해놨고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들 아니냐.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다. 라고 했더니 그 매니저가 그러면 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하고 시간대를 그대로 스위치를 해라. 바꾸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될 대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이게 핑퐁이 안 돼, 지금. 그래서 오전 시간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미국 교회가 오전 그 대강당을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전에 올 수도 사실 없었던 거예요. 와도 아이들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이제 목사님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오후에 들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4시간이니까 앞에 2시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렌트비의 절반을 대겠다고. Why not? 우리는 2시간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강당은 옛날 주님의 교회 그 YMCA 드릴 때 매주 저희들이 그 부목 때 그 토요일 날 그 예배당 준비하고 일요일 날 끝나면 다 정리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 저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강당을 매주 설치하고 이렇게 철거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많은 음향 장비들을 매주 설치하고 풀고 정리하는 게. 그래서 한 3개월을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미국 교회도 힘들고 저희도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교회가 그럼 자기들은 나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나가면 공식적인 공간이 없죠. 그냥 호텔로 가겠다는 거예요. 인원이 적으니까 호텔로 가겠다는 거예요. 불법이지만 미국은 또 힘이 있으니까 발각이 돼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그러다 발각되면 바로 추방입니다. 그래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 대강당을 구하게 됐고 그리고 소년부, 유아부, 유년부, 성가대실을 다 확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부 본당에서 드린 거와 2부 예배를 합치고 3부를 2부로 당겨서 오후에 두 번을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오전으로 1, 2부를 합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인원이 이제 거의 그 1,000명 들어가는 공간의 절반 이상이 차죠. 그러니까 찬양도 하고 뭐 이제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전으로 연합해서 시간이 확보되고 처음으로 예배 드렸던 날이 바로 이 목사님께서 오셔서 작년 창립 30주년 집회하는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집회를 다 전교인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오전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제 그 다음 주 제가 창세기로 강해로 설교를 하는데 딱 설교할 본문이 창세기 26장이었어요. 그래서 2년 8개월 동안 있었던 모든 스토리를 제가 쫙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께.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제 아내가 건축을 위해서 이 교회의 부지를 위해서 1,000번제를 시작해서 그걸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딱 끝나는 주간이 고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정말 당신이 수고해서 1,000번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오전 예배로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셨나 보다. 너무너무 수고했다. 이때 아내가 정색을 하면 그거 로봇 아니라는 거예요. 그 로봇의 완성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가 뭐냐 그랬더니 그 학교를 인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봇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임대가 아니라 이것을 통째로 주시는 거구나. 그것이 로봇의 완성판이구나. 제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가 이걸 인수할 때니까 나는 돈다. 따라 돌아라. 부목사님이 한 명 따라 돌고 성도님들이 몇 가정 따라 돕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학교가 핸디캡 학교입니다. 장애자 학교입니다. 150명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지원비가 1년에 한 그 12억 정도가 됩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거기다가 예배 공간을 주일날 허락한 것이 그 장애자 아이들의 건물을 지어주고 땅을 다 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150명의 아이들을 운영하려면 1년에 한 12억 정도만 순수하게 아이들에게 지원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예배당으로 빌려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왕이 정식으로 허락을 해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공식적으로 허락된 곳이에요. 그런데 거슬러 거꾸로 거슬러서 쭉 올라가 보면 제가 뉴욕에서 시애틀에서 뉴욕으로 간 때 그 묵상을 비행기에서 할 때 그 학교가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을 때 그 빌딩을 보여주고 인도하던 때가 그때가 바로 거기가 오픈한 때예요. 학교가. 그리고 저희가 학교를 간 지는 딱 한 달째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학교가 오픈한 날이 11월 4일 제 생일날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이름이 알 누어 스쿨이에요. 알루어라는 말은 아랍어로 빛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모토가 이방의 빛으로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2년 8개월 전에 이름조차 우리 모토와 똑같은 것을 지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처의 오차도 없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메시지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갈 때 때로는 앞에 장애물이 막히고 때로는 앞에 절벽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미하게 따라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오셔서 결국 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학교는 한국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지역이고 현대백화점과 같은 앤몰에 가까운 곳이고 주차는 마음껏 할 수 있고 예배 공간에 1,000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연합예배 때는 다 들어가서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모양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오면 다음의 대진표를 기억하십시오. 소년 다윗 대 골리앗.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하나님 대 골리앗.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양치기 모세 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하나님 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진다. 유정옥 대 말기암. 누가 보아도 유정옥이 진다. 하나님 대 말기암. 누가 보아도 말기암이 진다. 신철범 대 모든 문제. 누가 보아도 신철범이 진다. 하나님 대 모든 문제. 누가 보아도 모든 문제가 진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까? 경기 대진표를 바꾸십시오.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경기 대진표를 바꾸면 승패도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음의 데몬스트레이션 죽음의 데모를 하신 분께서 여러분을 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불평하고 갈등하면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실수투성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부조리하고 모순투성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셨습니다. 올인이라고 하는 것은 99%를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순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100% 베팅을 했습니다. 올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 되시고 내가 동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기로 결단하심으로 하나님의 모험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의심도 있고 갈등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손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벽이 막아선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삶을 동사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중심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유대교인들은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이슬람교도들은 금요일날이 그분들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금요일이 휴무날이기 때문에 이슬람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말로 주일이 아니라 우리 요일로 금요일날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아까 신 목사님께서 금요일 금요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국내외에 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젊은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목회자들이 정말 그 변질되지 않는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보기 좋고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 목회자들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항상 어디에 가면 누가 있고 어떤 분, 정말 제가 존경할 만한 젊은 목회자들이 머릿속에 몇 분들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우리 신철범 목사님은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때는 그저 정말 신실한 젊은이라는 것만 알고 그 이상은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두바이 그 현지 목회 현장에 가서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사역을 잘 하시도록 우리 오늘 은혜 끼쳐주신 목사님께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아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100주년 기념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